자, 이 시간에는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의 1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위에 가서 보시면 14장 26절에 그들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루스드라, 여기 이고니움 이거 다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지금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몇 년인지 모르지만 뭐 6개월이든 얼마든 이제 안디옥에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15장 넘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유대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도들에게서 무슨 위임장 같은 걸 받았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안디옥은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 걸로 돼 있다, 성경에는. 내려가는 걸로. 그래서 안디옥이 훨씬 더 북쪽에 있지만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하고만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대언의 말씀을 이러고선 지금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오셔가고선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그냥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메시아닉 주예요.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메시아도 믿으면서도 나는 유대인으로 살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받은 이후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할례와 이런 모든 것들 다 규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유대인.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딱 교회로 들어오면 더 이상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과, 그 다음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믿는 교회, 이세 부류만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지금 하나 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특히 구약의 모든 행위.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단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서 작지 않은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저 사람들은 지금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서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 대표들하고 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과 그다음에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한 판결을 듣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안디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벌써 1차 선교여행해서 갈라디아 지방 여러 지역에 지금 복음을 다 선포하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뭐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지금 선포하고 왔는데, 할례도 지금 행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그 모든 교회 다 다시 방문해서 이제는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교리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이 장로들, 그 다음에 사도들 사이에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린 것이 지금 여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더니 7절에 또 논쟁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누가 등장하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시킵니다. 그 이방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이 고넬료와 그의 무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성령님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율법의 모든 관례를 지키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나 거기 같이 있던 이방인들은 그거 전혀 행하지 않던 사람인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도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구약시대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규례, 의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조항들은 우리도, 우리 조상들로 심지어 지키기 어려웠던 그런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는다.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뭐를? 선물을. 거저주는 걸로 되는 거지. 사람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내세우는 걸로 되는 게 전혀 아니다. 난 아주 그렇게 확신한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도 듣고 이거 다 얘기가 이제 다 끝난 가운데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수석 장로였어요. 수석 장로.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등장한 가운데 19절에 이제 꽝꽝꽝 하고 의장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야고보가 의장이 돼서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다. 내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던 모든 성도들, 고린도에 있던 모든 성도들, 에베소, 데살로니카, 등등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 이런 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우리가 지켰던 그런 모든 이런 것들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게 내 판결이더라.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무슨 맥추 감사절 이런 거 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지키던 거예요.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율법의 십일조. 율법의 실존 뭐예요? 그거 안 내면 죽든지 거기서 쫓겨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 이제 자유롭게, 10에 2조도 드려도 되고, 3조도 드려도 되고, 10에 1조를 드려도 되고, 5%만 드려도 되고, 하나님과 본인이 회개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기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거가 돼야지 무슨 맥주 감사를 하고 뭐 칠칠절을 지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가서 보면 28절에 아 이건 야고보의 판결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주장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기록하냐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님이 판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예, 그래서 이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걸 삼가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다. 이거 외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돼서 믿음과 행위 문제는 성령님께서 그냥 끝장을 내신 거라.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우리든지 이방인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다. 이거 외에 구약시대에 지키던 모든 그 율법에 나온 그런 행위, 이것은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전혀 1조 요만큼도, 예, 요만큼도 거기를 돕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 그렇게 되니까, 예, 여기 이처럼 그들이 30절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렇게 큰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지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할례를 행하고 구약시대 모든 절기를 다 지켜. 이러면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유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서신을 받아 갖고 와서 딱 읽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무거운 멍에 이런 짐은 하나님이 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걸로 아주 이 믿음과 행위 문제는 아주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 저절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이후에 맺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맺는 거지. 예, 그거 가지고 무슨, 예, 구원이 유지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 하고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 율법을 이거 지키는 거 이걸 왜못 지키게 하나 이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뭐 추천서를 위조했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여튼 무슨 추천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는 그러고는 어디로 이제는 안디옥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가?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서 선교를 했던 어디로 간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고린도로 가서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갔던 데는 뒤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 이걸 보고 너무 분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된 거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그대로 두시고, 예,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자, 갈라디아서를 빼고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들에게 편지한다. 고린도전서도 가서 보세요. 다이 구조예요. 고린도후서도 이 구조예요. 예, 빌립보서도 이 구조예요. 뭐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예수님의 예? 이게 쭉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2절에 있긴 있어요. 근데 2절 나오기 전에 급하게 지금 튀어나오는 게 있죠.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바울이 1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게 아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도가 되라고 뭐 안수하거나 사람들이 나보고 이런 직책을 맡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로 말미암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직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말씀을 읽으면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너무 급한 거예요. 아, 도대체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라니.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가 된 거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 기원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시킨 것도 아니고, 예, 사람들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직책이 내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예, 사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 영어로 apostle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도는 파송받은 자란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누가 파송을 한 거냐? 예수님이 파송한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아무나 다 사도가 아니에요. 메신저하고 틀린 거예요. 메신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 이렇게 소식만 전하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메신저 사자고, 지금 여기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파워풀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도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직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예요. 사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대언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직통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이 완전히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가서 보시면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4장에 가셔서 11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구누구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대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고 교회에 선물을 줬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대언자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왜 그래요? 이게 주어진 이 당시에 이게 맞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 에베소서 같으면 뭐 AD 한 60년경이 기록됐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래? 그때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temporarily,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전달한 그런 대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맥 구별하지 않고 시대적인 그런 상황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도 있고 대언자도 있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 사도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또 2장 32절, 3장 15절 등에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래야 돼.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을 하고 예수님에게서 그와 같은 권능을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뽑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 사도의 그 자격이 나와요. 사도의 자격. 그 자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자, 그러면 사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의 사도가 있어요. 맞죠? 11명의 사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자, 11명의 사도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주신 그와 같은 사도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도다 그러고 사도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사도냐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도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전에 있던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뭐 동고동락 3년 반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증언에 지금 기초하고 또 뭘 통해서 알아? 그가 다니면서 선포하는 복음과 또 사도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사도에게는. 자, 사도의 표적 하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사도가 되는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12장 12절에 어떠한 말이 있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 40년 동안 사도들이 존재했는데 그 사도들이 보여준 사도들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내, 엄청나게 인내하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적들, 그 다음에 이적들, 능한 행위. 이 능한 행위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될 때 그들에게 있던 손수건이라는 걸 가져다 이렇게 막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났거나 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도르가라는 그런 여인이 죽은 거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은 거 살렸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내쫓았잖아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의를 신사도 운동이다, 신사도, 뉴 어파슬이다 얘기해서 여기 막 귀뚫고 뭐 이런 사람, 미국 사람 나와갖고 뭐 하는, 뭐, 금리빨로 바꾼다 그러고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신사도야. 내가 사도라고. 성경은 그런 사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 사도 아니야. 다 거짓말쟁이, 마귀의 일꾼이지. 사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11장, 후서 11장 4절. 자, 마귀가 옛날에 이불을 속였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에서 너희를 떠나게 만든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냐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를 선포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nother Jesus.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용납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용납하고 이 이후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밑으로 가서 보세요. 13절에 그러한 자들,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변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변장.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장, 가장하느니라. 마귀도 무섭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채기 때문에 교묘하게 좋은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지금씩 우리 이걸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교회 안에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야? 마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의의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은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혼동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는 그 방법조차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 모임이다, 셀 모임이다, 젊은 사람들 가서 30대, 40대 모임하고, 모임하고 나면 술 먹고, 예. 그게 지금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 이게. 몰라요. 구원이 뭔지, 예. 어떤 사람들이,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야기 와서, 예, 너무나 교회 가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예, 30대, 40대 이런 청장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이. 그냥 남자들 여자랑 약수하고, 악수하면서 손가락을 긁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매가, 예,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지. 예, 이게 세상에 무슨 소셜클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렇죠? 왜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전하고 다 사랑사랑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렇죠? 의의 사역자로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인데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목사를 찾아서 그래서 그 예, 목사에게 교육을 받고 예,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는 그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예,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갔다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으면 2년을 바울이 직접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훌륭한 목회자가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만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악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진실한 목회자인가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지금은 양이 목자를 잘 찾기 전에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간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회가 있는데 그런 공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멤버가 되려면 업적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는 그런 업적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바리새인으로 훌륭한 이와 같은 이 학자도 되고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도 되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갖고 다마스커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여기 넘기려고 했으니 이 사도 바울의 그 충성심, 이 유대 교회에 대한 이 충성심이라는 건 말도 못할 정도로 큰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도직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봉인한 그런 사람이다. 아예 그냥 1장 1절에 무엇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 사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직이 유임이 된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이러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자, 바울의 또 다른 권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지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스승이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하나뿐이 없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와서 누가 꼬득이 있고 내가 이걸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하고 스승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누가 너희를 낳았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권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1장에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선포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개로 요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다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특별히 부활에 관한 한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 복음이다. 내 복음. 한번 가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번 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사도직을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었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분, 그분에게서 내가 직접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복음 전파 이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총독 각하 저는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방식대로 이 하나님을 섬긴다. 왜 이단이라고 부르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은 뭐냐?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것 단 한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해라. 그건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고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걸 가르치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 하거든 뭐라 하든 나는 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방식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홀연히 몸이 변화돼서 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휴건이 무슨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지금 잡혀왔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거 외쳐서 선포한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부활에 대한 강한 그 확신, 그렇죠? 그 부활이 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있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한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는다.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제가 사도 바울의 여행 기록을 가서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선교여행을 했거든요. 총 얼마나 했냐? 17,000km에서 20,000km를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녔어요. 17,000km에서 20,000km. 예. 제가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왕복이 한 이 로스앤젤레스 이름 한 10,000마일 돼 왕복이. 그럼 16,000km예요. 16,000km. 그 정도를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지금같이 배가 그런 배가 아니에요. 네, 조금 바람 불면 뒤집어지면 다 죽는 그런 배를 타고 위험한 그런 길을, 산적들도 있고 그런 길을 바울이 17,000에서 20,000km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거다.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린 뭘 자랑해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여기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라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이 종교는. 예.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그 부활의 예수님, 이거를 1장 1절에서 아예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한다. 여기 나온 형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생긴 거 이거 봐서는 그거는 이 갈라디아 13장, 14장, 15장에 나와 있던 뭐 바나바라든지 아니면 실라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런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이제 하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아주 처음 서두에 항상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은혜와 평강. 기독교의 또 특징을 또 얘기해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영어로는 그레이스, 또 하나는 피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불안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뭔가 요구가 많아요. 교회 무슨 요구사항이. 그거 안 하면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한 시간 뭐 큐티를 하고 뭘 하고 성경을 5장 읽고 10장 읽고 뭐 하고 기도하고 이거 안 하면 또 불안한 사람 많다고. 불안해요. 이거 안 하면 뭔가 오늘 사고 날 것 같고 불안한 사람 많아.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도 괜찮은 거라. 여러분, 그거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돼. 내 안에 사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뭘 하든 사실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이렇게 되면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인생 사는 동안 매일 그렇다. 그럼 문제 있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은혜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집을 사고 뭘 해도 다 은혜로 되는 거야. 막 막 뭐 계획 우리가 짜고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지나고 내가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22살인가 뭐 유학을 가고 지금 쉬운 6살인가 됐는데 지금 30몇 년이 된 거라 가만 보니까 애들도 지금 뭐 30몇 살이라 그러고 지금 그 과거 지나온 30년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은혜로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유학도 가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교수가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성경도 번역하고 예, 이렇게 좋은 아내도 만나고 좋은 애들도 낳고 그렇잖아요. 이게 상계 가만 보면 야 정말 이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유교 사변 나갔고 그래서 호를 단신으로 여기 내려와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말 그대로 일전 한 푼 없이 일가친척 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 남한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학 가고 그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열렸어요. 그런 일이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목사가 돼보겠다고 했어요. 뭐 봉학 박사가 돼보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성경을 번역해보겠다고 했어요. 교회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30년 동안에 그 삶을 돌이켜볼 때 그냥 이런 일이 그냥 다 생긴 거라 이게.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걱정도 많이 있었고 뭐 염려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실험이 안 돼서 박사학위 못할까 그냥 걱정하던 때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삶이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산 거거든요. 감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삶이 하나님 그냥 무료로 그냥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평강, 예,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바울이 그런 일들이 예,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지금 여기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해라, 이걸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쪼이면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대신 속죄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퍼펙트하고 저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퍼펙션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기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분이 대신해서 그 의의를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신 속죄를 가장 큰 그와 같은 교리로 삼는 거예요. 대신하는 건 영어로 vicariou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걸 짧게 얘기하면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 대속사역.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이 세 분이 영원 무궁토록 지원이 없는 분이니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인류 구속, 왜 인류를 구속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창조물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라. 근데 이 구원이 이루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퍼펙트한 의를 버리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해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하나님 그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완벽한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 무결하게 치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대신 속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런 생각이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를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강탈로 여겼다는 거, 여긴다고 하면 나 이게 내 것이 아닌 걸 다른 이걸 취하면 그게 강탈이죠. 그렇죠? 근데 워낙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리 이런 것들을 강탈하지 않았다는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무명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무명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그게 뭐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격탄을 또 하나 날리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좋은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든지 인본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세상과는 뭐예요? 세상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성선설구 있고 뭐 성악설이 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해요. 예, 그래서 태어난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하고 지식이 많아도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파멸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사람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와 같은 뜻을 행하기 위해 땅에 태어나서 악하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지금 읽는 데 가서 보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 신 마귀가 악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악하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과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니 저기는 호수니 저게 뭐가 악합니까? 바다니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창조 세상을 얘기해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풀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 근래에는 토요일 날 이제 등산을 이제 자주 가는데 간 산마다 다 산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라. 세상 시스템. 알겠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악한 현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나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죠. 아, 그러니까 마귀 거하고 하나님 거는 아주 그냥 정반대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거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내가 요약을 하마. 첫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에 가서 사람이 타락할 때 마귀가 여자의 눈을 밝게 하면서 가져왔던 내용이 바로 하면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할 때 거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질 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욕심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관이나 아니면 이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세상과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영광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기상 6장 5절 이런 데 가서 보세요. 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누가 대신 앗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목사나 교회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받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 한다든가 목사에게, 그렇게 해서 목사를 잡고 이렇게 신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들 교회에서 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 뭐예요? 하나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라.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너무 지켜 세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 거라 이게. 예.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영광을,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영광을 대신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사람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그러면 구약시대 가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사무엘기상 4장 22절 이런 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니까. 백성이 사람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두게 되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 시내에 대형 교회들도 있고 이런 거 한번 가서 보세요. 목사가 그냥 조명을 받으면서 그냥 무슨 신처럼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눈물 흘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 옆에 지금 새로 진 교회 있잖아. 2천 몇백억 주고 이런 교회 가면 목사가 탁 성경을 끼고 이러고 나타나면 무슨 신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야. 이런 거 큰 문제인 거라. 그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실 그런 문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